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에서 너무 가까이서 보시면 쑥스럽기도 하고요. 우리의 나름대로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뭐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뭐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불러주시고요. 형제님,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3.1교회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네. 3.1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집사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예, 네, 마지막입니다. 집사님이 아름다운 것은 제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네. 네. 참 뭐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옆에 있는 쟤도 마음에 안 들고 특별히 내가 제일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시각은 아니죠. 오늘 이 본문에 의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런 제목으로 원래 제가 마태복음을 준비했다가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의 메시지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핸디캡과 또 자신만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완벽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자신만의 그 핸디캡과 또 이 컴플렉스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제가 오래전에 우리 부교역자들과 함께 성지순례 과정 가운데에서 요즘 중동지역의 정세가 심각해서 그런 흔히 말하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는 가기가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굴 위에 이렇게 세운 헤롯이 세운 막벨라 사당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곳에 제가 어렵게 어렵게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소위 유대인 지역과 이슬람 지역의 다른 통로가 있죠. 유대인 지역에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 물론 가묘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 마지막으로 야곱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룰 이 레아의 무덤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이 레아에 대한 생각을 깊이 묵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라라고 하면 열방의 어머니요 또 외모도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타 나라의 황제가 그에게 반할 만큼 대단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리브가도 대단히 역동적인 여성이면서 또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던지 이삭이 성경을 보면 아내 리브가에게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의 역대 조상 가운데서도 존경받으며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내 중에 이 레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레아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라헬을 많이 요셉의 어머니로서 알고 있기도 하고 라헬에 대한 기록들과 라헬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오히려 그 조상의 묘에 묻히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이 레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묵상한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그는 바로 정실의 묘에 묻히면서 그녀의 위치가 어딘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장 제가 위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레아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레아와 같은 많은 핸디캡과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니까 어찌 보면 일평생 이 핸디캡과 컴플렉스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가난한 집안과 배경이 굉장한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외모와 키가 저에게는 대단한 컴플렉스였던 것 같습니다. 또 청년기 때는 어찌 보면 출신과 학력이 저에게는 컴플렉스였던 것 같고 또 힘들게 힘들게 유학을 가서는 영어가 저에게는 굉장한 컴플렉스였습니다. 나름대로 힘들게 힘들게 토플 스코어는 맞춰갔는데 가니까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정말 시험을 치고 나면요 너무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면 미국 학생들하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애들이 또 이민 2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늘 그래요. 야, 오늘 그 몇 번 문제 답을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야 이놈들아 너들은 답을 모르겠나 나는 문제를 모르겠다. 뭐 솔직히 어떤 그런 영어에 대한 그런 핸디캡이나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고 뭐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 뭐 여러 가지들이 일평생 저희의 뒤를 따라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 군의 장교 생활을 할 때도 장교도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출신에 대한 게 있잖아요. 육사 출신이다, 학군 출신이다 뭐 이런 출신이 있는데 저처럼 훈련도 별로 받지 않고 간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장교로 가면 그 학사 장교는 또 다른 출신에 비해 제가 보기에는 진급도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군에서도 나름대로 장교라고 해도 그런 핸디캡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딱 한 번 제 핸디캡이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수색 중대장을 했는데 특수전을 들어갔어요. 아주 힘든 훈련인데 수색, 매복, 도피, 탈출 뭐 이런 훈련을 하고 유격 훈련, 공수훈련 하잖아요. 그 훈련을 하는데 의외로 제일 힘든 훈련이 뭐냐 하면 목봉 체조라는 게 있어요. 목봉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큰 나무인데 그 나무를 물에 절였든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여러 이렇게 훈련생들이 거기에는 뭐 장교다 병도 없고 계급장을 띄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잖아요. 유격 유격 이렇게 하는데 그 훈련만을 받고 나면 저녁에 우리 옆에 있는 동료 장교들이 거의 허리를 잘 못 써요. 이렇게 다녀요. 힘이 들어서 허리에 충격이 많이 간 거죠. 그러면서 표현이 이래요. 야 너무 힘들다. 탈영하고 싶다. 내가 장교지만 탈영하고 싶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체에 들고 이렇게 어떨 때는 고정을 시키고 막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래요. 유격 유격 하는데 그 위에 소령되는 교관이 올라타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올라타고 이렇게 드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남들은 탈영하고 싶은데 나는 그 훈련만 하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가만 들고 있으라는데 나는 손이 안 닿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유격 하는데 나는 뭐 아주 신난 거지 뭐 이게 막 그래서 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그런 잠시 잠깐의 생각이 있었지만 어쨌든 핸디캡과 우리의 삶의 컴플렉스는 늘 저희들을 짓누르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이 레아의 스토리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인공 야곱, 또 다른 주인공인 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전히 그런 문제 있고 약탈자와 같고 얍삽한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1300km나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삼촌집 마을 어귀에서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납니다. 그 아가씨는 양을 치고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에 여성이 양을 친다는 것은 대단히 역동적인 삶을 살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 커리어우먼 비슷한 그런 삶인데 바로 그녀는 그 자신의 삶보다도 남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 소위 누가 봐도 핸디캡이 없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바로 사촌 여동생 라헬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외모가 이렇게 표현된 것이 몇 군데 없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was lovely in form and beautiful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쁘고 매력적인데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냥 한눈에 반해서 야곱이 7년을 하루처럼 미친 듯이 일할 만큼 거기에 자기의 모든 꿈을 걸 만큼 대단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주목할 이 레아는 어떤 인물이냐? 당연히 언니이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도 외모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동일하게 1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그 개역 성경이 좀 더 뜻이 분명한 것 같아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알력이 부족하고 그러니 지금 성경은 눈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지만 옛날 성경에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 자체가 눈이 총명함을 잃어버리고 흐리멍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의리하게 이런 좀 보면 남자들이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좀 흐리멍텅하고 의리하고 눈이 총명함이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남성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라헬과 레아와 누구와 연애하고 싶으냐?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얘기를 줄인다면 7년을 하루같이 이 라헬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했던 바로 야곱이 그것도 또 사기를 당하고 여기에서 또다시 그러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이 포도주를 많이 먹고 이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인사불성이 되죠. 그때 아버지가 레아를 부릅니다. 야곱의 천막에 너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게 아마 저는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천막에서 눈 뜨고 아마 기절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흐리멍텅하고 의리한 게 옆에 이렇게 누워있어. 뭐 기분이 어땠을까?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레아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니까 달라져버리고 상황이 다르고 레아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이 다르고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은 이 레아에 대해서 시선조차 주지 않아요. 여전히 라헬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통 속에 살며 핸디캡에 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핸디캡이 있는 분들은 바로 그 자체가 내 핸디캡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나에게 더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총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문의 용용자의 위에 갑머리를 붙이면은 사랑이 받는 총, 은혜 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도 못하고 은혜가 없음을 세상에서 은혜가 없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신다라는 하나님의 단어가 단순한 다른 곳에서의 시각적인 의미와는 좀 달라요. 아 여기는 컵이 있다. 여기는 성경책이 있고 강대상이고 마이크다. 이것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여기에서 사용한 와야르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과 집중해서 고민하며 보는 것을 와야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6장에도 나오는데 16장에 하나님께서 사고를 치고 도망간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하갈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한글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감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 바로 감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도망갔지만 너가 어떻게 살지? 참 저 불쌍한 여인을 내가 어떻게 돕지라고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하갈에게 집중돼 이렇게 보시는 것을 와야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오늘 바로 레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나에게 핸디캡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보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의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제가 그 3절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3절이 이렇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어떻게 해요? 보시네. 와야르예요 이게.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에게 핸디캡과 컴플렉스와 문제와 내가 정말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져요. 이게 그게 성경에 오늘 이 레아에게도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없을 때에도 주님이 내게 오시네. 나 시험당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느냐? 뭐 단순하게 이게 영적으로 아 그래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핸디캡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큰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핸디캡이 있는 자에게 남들이 없는 다른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위로, 진짜 위로인 거죠 뭐. 아, 늘 영적으로만 하나님 나 더 사랑하셔 이게 마음이 안 와닿아요. 그러나 최소한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없는 것이 나에게 있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특히 내가 연약함과 핸디캡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분명 나에게도 다른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레아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총이 뭐냐, 남편 사랑 못 받아도 레아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뭐냐, 임신이에요. 임신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주셨던 이 전체의 본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임신이에요. 임신. 또 임신하고 이렇게 나와요. 다시 임신하고. 그 장면이 영화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쉬운 장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매력적이고 라헬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텐트에 들어가고 싶어야 되는데 흐리멍텅하고 의리하고 거기도 예쁜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레아의 천막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록에 보면은 또 임신, 다시 임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임신할 가능성이 어떻냐? 뭐 이 정도 아닐까요? 라헬에게 열 번 들어갔다면 미안해서 한 번 정도 레아에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놓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먹고 라헬에게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의리하게 잘못 들어가서 레아에게 들어간다든지 뭐 그거 말고는 들어갈 확률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임신, 또 임신, 다시 임신, 눈치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뭐 임신 주기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없는 것에도 있게 만드시고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 하실 게 뭐 어디 있어요. 그러니 임신의 은총을 주신 거죠. 그게 더하여서 제가 첫 시작을 바로 그 막벨라 굴에서 시작했듯이 오늘 그 영광스러운 모든 중동인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섬겼던 조상 거기에 자기가 묻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자,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지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름 때문에 평생이 그게 핸디캡이었습니다. 성이 지시였고 이름이 하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하철로 놀림감이 당하라고 지은 건 아니잖아요. 명철과 밝음이 너에게 강물처럼 흘러라라고 하철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자라나면서 이름 때문에 완전히 주눅들어버려. 지하철, 지하철. 아이들이 놀리는 거죠. 지하철, 전철, 지하철, 전철. 어느덧 결혼 때가 되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주눅들고 늘 성격이 소심한데 이제 선볼 자리를 나가니까 그 아가씨가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용기도 없어요. 자기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 불사. 그러나 그 아가씨가 이름도 모르고 아마 소개로 나온 것 같은데 첫 질문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혀요. 저 죄송한데 제가 오늘 이름도 모르고 나왔는데 이름이 뭐죠? 야, 오늘도 끝났구나. 제 이름은 지하철입니다. 그러자 그 아가씨가 갑자기 웃으면서요. 호호호, 하철 씨와 저는 천생 연분인가 봐요. 이러더래요. 갑자기 이상해서 고개를 드니까 왜요? 제 이름은 이호선이에요.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지하철 2호선. 이거는 천생연분이지 뭐. 이름 때문에 잘 되었답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러한 간증들이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받지 못한 자는 은총이 없다고 하는 자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인사를 한번 시켜본 거예요. 핸디캡이 있는 분들,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 여러분들 남들에게 늘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남들에게 아픔을 주고 말만 하면 독한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빈정거리는 말이 나오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독선의 말을 하고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을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가 자신의 핸디캡이 있어요. 자신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 늘 남에게 외모 지적질을 해요. 자신이 비도덕적인 사람이 늘 남의 비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비뚤어진 시선 때문에 늘 그 핸디캡에서 더 심각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죠. 우리의 시선들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세상도 아름답고 3일 교회도 아름답고 목사님도 최고고 옆에 계시는 쟤도 너무 괜찮고, 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자체가 다른 거죠, 이게. 칼 델리치 주석에 보면 오늘 이 레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네 레아 라코드, 왜 여기에서 레아의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해석을 이 칼 델리치라는 분은 그 자체가 레아가 외모적으로 눈이 좀 이렇게 의리하고 시력이 약하다는 뜻보다도 실제 이 의미 속에는 부드럽고 겸손하고, 첫날 우리가 좋은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만 착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레아는 그러니 매력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겸손해요. 굉장히 착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까지를 합니다. 그러면 부드럽고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부드럽고 착한 사람, 첫째,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두 번째,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아, 저거 독하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세 번째,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네 번째,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30장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드디어 라헬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남편에게 태클을 걸어요. 그 태클을 어떻게 거느냐 하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지금 레아의 특징은 동생이 거기서 일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동생은 시기가 많고 아주 매력적이지만 아주 독선적인 것도 있고 꼭 자기가 차지하고 싶으면 차지해야 되는데 늘 양보도 하고 자기는 부드럽고 남을 배려하고 착하게 산 거예요. 하지만 동생의 모습이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언니만 계속해서 아이들 했는데 자기는 다 가졌는데 아이 못 가지는 그 핸디캡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도 자식 낳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죽겠노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라헬이 얘기했을까요? 찾아가서 야곱에게, 야곱이요, 나도 애 좀 낳게 해주세요. 아, 죽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써서 그렇지 그 원문의 의미는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해요. 이런 말입니다. 나도 애 낳게 해줘! 애 가슴팍을 치면서, 그죠? 막 하면서,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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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 애 놓게 안 해주면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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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인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야곱이 성경 그렇게 쓰죠. 성을 내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낳지 않게 해준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지. 저 여인 말이야, 내가 너보다 내가 자주 들어갔나? 자기가 생각해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알버트 메르비언이라는 분은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인상을 믿지 마라. 첫인상을 믿지 마라. 세상 속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우리의 첫인상은 오늘 레아처럼 핸디캡도 많고 의리하고 부족하고 알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남들이 야 정말 첫인상 믿지 못하겠어. 저서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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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텐더 머시스라는 거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알코올 중독자며 컨트리 작곡가와 베트남 전쟁의 미망인이 결혼을 해요. 재혼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저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아주 예쁘면서도 드라마틱한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게. 나 오늘 술을 샀지만 다 쏟아버렸어. 하나도 마시지 않았어. 왜냐하면 따뜻한 당신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남편을 인간아 또 마시고 오나? 막 별의별 방법 해보고 알코올 무슨 여기에서 치유 프로그램도 해보고 남편에게 그냥 막 속상해서 소리도 질러보고 그게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얼굴이 떠올라서 술을 버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선과 고집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고 늦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서 그들에게 바보처럼 보이고 쟤는 너무 착해라고 보일지는 몰라도 그 첫인상을 우리는 믿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내 삶 자체가 오늘 이 레아의 한 면의 모습처럼 저희들이 착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오늘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사랑받지 못함으로 더욱더 레아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32절에 그의 말이 좀 달라지죠.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시고 아들을 줬습니다. 그때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 그래 이제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르벤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게 이름이 르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남편의 관심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이 낳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33절입니다.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아, 아들 하나 놓으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총이 없어. 은혜조차도 없어. 그런데 또 아들을 주셨어. 이제는 사랑받을 거야. 그래서 시몬으로 짓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사랑이 없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래 세 명 정도 놓고 나면 이제는 나하고 합방도 하고 나하고 같이 인생을 설계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또 임신해서 아들을 네 번째 낳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래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늘 남편 야곱이 아니다. 나 이제 그거 깨달았어. 이제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여기에 내 핸디캡 그리고 남편 사랑받는데 내가 여기 집착하지 않을래. 그거 집착하지 말고 오직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나는 감사하며 살래. 그렇게 해서 이름을 유다라고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래 레아야 그 정도면 됐다. 그래서 출산이 멈췄더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기서 출산이 멈춘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더 주시죠. 다섯째 아들을 주고 여섯째 아들 주고 딸도 주고 풍성함을 오늘 이 레아에게 준 것입니다. 의지할 것 바라볼 것 주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없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원고에서 대단히 중요한 별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핸디캡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 제 얘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이제 사역지를 얻으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뭐 영어도 잘 되지 않죠. 그렇다고 이 자격도 늘 보면은 교회들마다 신학대학에 보면 광고가 붙여져 있는데 늘 체류에 이상이 없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출신도 핸디캡, 영어도 핸디캡, 뭐 여러 가지가 학력도 핸디캡. 그런데 사역은 해야 되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오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 반에 정말 굉장한 친구가 있었어요. 선교사님 아들이었는데 소위 S대 법대 나오고 한국에서 좋은 MDB하고 영어도 출중하게 하는 친구예요. 키도 나보다는 한 30cm 더 큰 것 같고 잘생겼고 내가 보기에는 완벽한 친구예요. 그 선교사님 아들이. 그분에게 누가 이렇게 잔디밭에서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좀 이상해요.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여러분들 뭔가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귀는 또 밝아요. 이게 이렇게 다 들어왔기에 보니까 청빙에 대한데, 아, 청빙하는 목사님이 저 자세고 그 청빙 받아야 될 그분이 더 고자세요. 아, 네. 언제 가야 돼요? 뭐가 어때 하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려고, 아, 이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드리고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마 마음에 안 들었던지 그냥, 아, 죄송합니다라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찾아가야 돼요.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저 목사님이십니까? 예. 부격자를 찾으십니까? 예.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 좀 무시하는 투예요. 그러더니만 자기 교회 그 유스그룹의 사역자를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학교 다니세요? 네. 오신 지 얼마 되었어요? 4개월 되었어요. 그러면 영주권과 시민권도 없겠네요? 네. 그때부터 질문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제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영어를 잘하시고 영어로 아이들에게 설교하실 수 있나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떨어질 것 같고 목사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해석의 나름일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조금 해. 그 받아들인 건 그분 몫이야. 그런데 그분은 조금 한다는 게 굉장히 저의 겸손의 표시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 교회는 또 매번 마치면은 교역자 팀하고 이렇게 일반 팀하고 족구를 계속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 교역자 팀에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좀 하십니까? 족구를 좀 하십니까? 물어요. 이것도 뭐 제 키에 뭐가 잘하겠어요? 말을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겠죠? 예, 조금 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요. 우리는 목요일마다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요. 제가 박자 감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분의 입에서 하는 말씀이, 어우, 우리가 찾던 바로 그분이래요. 그래서 당뇨를 하고 연락을 주시겠다 하더니만 한 주일만에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합격했다는 것보다 가서 내 실력과 내 삶에 내 핸디캡이 드러날까 봐 이게 막 불안해서 한 주일 내내 기도하고 갔어요. 열심히 영어로 설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표정이야. 열심히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마치고도 아이들에게 아이스브레이커와 같은 게임도 준비하고 열심히 뭐 저는 부족하니까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마치고 운동장에서 아이들에게 막 카드 펴놓고 게임하고 막 이런 걸 했는데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났는데 여전히 아이들은 설교를 못 알아듣는 표정이야.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이 저에게 스쳐가듯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영어를? 아이들이 집에 가서 너무 이번에 온 분이 메시지가 좋고 좋다는 거야. 이상하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1년 뒤에 제가 알았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1년 뒤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은 여기서 태어나고 2세지면 엄마 아빠를 통해 한국말 듣잖아. 그리고 나는 영어로 하면 너희들에게 감동을 줄 자신이 없어. 지금부터는 엉터리 내가 영어 안 할 테니까 한국말로 설교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들어. 그래서 막 그 다음날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더 못 알아들어.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희한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이 영적인 막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부임했을 때 이렇게 자기들끼리 한 주 지나고 회의를 했대요. 야, 이번에 온 저 목사님 영어가 너무너무 심해. 심한데 너무너무 재밌어.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가서 저분 영어 못하고 우리 못 알아듣는다면 쫓겨날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전부 집에 가서 잘한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족구를 하는데 저보고 공격을 하라는데, 공격은 키가 좀 커야 이게 위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군에 장교할 때 조금 족구할 것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걱정을 하고 이제 첫 족구를 하러 가니까 그 동네 공원에서 족구를 한다는데요. 나는 그 족구장에 도착하고 기절할 뻔했어. 보통 족구넷은 이렇게 우리 테니스 코트처럼 허리 정도 와요. 오는데 도착하니까 족구넷이 이유가 족구는 보통 마룻바닥이나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하는데 잔디밭에 공이 튀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네트를 밑에 아래에 그냥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내같이 키 작은 사람은 때리니까 100% 다 들어가. 그러니 졸지에 운동 잘하는 사람이 돼버려. 이제 마지막 찬양 인도인데 제가 기타를 잘 못 쳐요. 그냥 기껏 이렇게 코드만 만질 정도인데 얼레데이아를 참석을 해서 첫날 기타를 메고 뭐 기타 주법도 없고 그냥 한번 드릉 하고는 곡 자체도 오래된 옛날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드릉 나 주님을 만났네 드릉 안 되면 안 되고 마치고 나니까 그날 그 교회 윤아브람이라는 장로님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네. 아우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찬양했는데 내가 알아듣는 찬양에서 고마워요 최고예요 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알레데야 참석하는 대다수 분들이 좀 연세가 계신 분들이었던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까지 하고 한국에 왔다니까. 오늘 부끄럽지만 제 얘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이 아니라 위를 향해 보십시오. 오늘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와야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와야를 하신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이번 이 3일간의 집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도 있고 핸디캡도 있고 컴플렉스도 있고 미래에 대한 답답함도 있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 있다는 고백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